생애 빛 예배 방송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알므로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닮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를 더욱 배우고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은혜 전하며 내 속에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 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손에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아멘. 다음에 부르실 찬송은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끄면 이라는 찬송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가면 나갔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거겁네. 아무데까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예만 바람을 가려네.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아는 길이 위대하고 험하나 주와 함께 가면 기쁨 있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 주가 같이 되지 말고 잘 가네. 어둠 밤이 다간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며 저희가 갈 곳이 하늘임을 다시 한번 확인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밝은 빛으로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의 왕국에 있게 하셔서 곧 다가올 영광의 왕국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하시옵기만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참여하시겠습니다.
말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신 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기쁨되도다.
모두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영에 주려 참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늘의 신비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케 하시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만나가 풍성하게 공급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새 옷으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심령 위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세상대로 더럽혀진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케 하여 주시고 품성이 변화된 마지막 백성 닮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참된 심령의 즐거운 생애는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세상에 속하였던 마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같은 시간 머리 숙인 지구촌 각곳에 믿음의 백성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끝까지 마지막 남은 무리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산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늘이 어떤 나라인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늘에 참으로 이 가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될지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과 4장부터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있습니다. 4장과 5장과 6장과 7장을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직접 하늘의 사상을 설교해 준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 어느 설교자가 하는 그러한 말보다는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에 있는 특별히 5장부터 시작하는 8, 8가지 복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들리는 그 놀라우신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모든 도리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어떤 분은 우리 교우님들이 없다는 분도 계시는데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4월달이 되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을 합니다. 택스를 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택스를 미리 많이 내놓은 분들은 택스를 혹 돌려받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택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또 택스를 내는 시즌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항상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참으로 내리 속에 꽉 차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염려하죠. 또 어떤 염려가 있어요? 자녀 문제로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또 부모님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공경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고 저도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많은 분들은 나라 때문에 근심 걱정을 많이 합니까? 아,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돼야 될 것인데 네, 그런 근심 걱정 그거는 우리 비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베네수엘라나 또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나라 걱정하는 일들이 요즘은 증가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죄의 문제 때문에 내 속에서 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주신 분은 우리에게 의복이 있어야 될 것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날 아침에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밤새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다가 그 전에 벌써 요한이 이제 4장부터 보면은 요한이 이제 잡혀서 돌아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물러가시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 지방에서 계신 것이 아니고 저 가브나움 있는 지방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셔서 거기서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갈릴리 지방의 동네마다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전원자들, 눈먼자들, 또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고 나음을 받았다는 소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지경뿐만 아니고 담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지는 그런 형편에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밤낮에는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그날 밤에는 어느 날 한날 밤 밤새 기도하시고 밤새 산에 가서 좋은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날 새벽에 이제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내가 잘 설명해 줘도 되겠다 하고는 자기를 따르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아침에 하늘의 안수를 하시고 예, 하늘의 사상을 얘기해 주시고 이제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내려오셨어요. 그랬는데 산에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바닷가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와 있었다 그랬어요. 환자들과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그들이 듣기를 원해서 모인 많은 무리들이 벌써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는 이 말씀을 해주기가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야트막한 산 위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편편한 좀 넓은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또 그 제자들이 뒤에 둘러앉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앉고 뒤에서는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서고 아마 그랬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다가 이제 6장 마지막 점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산 옆에서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새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지요. 저 새들은 어떻게 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 새들보다도 귀하지 않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참 새들이 여러분들 많이 지적일 때 참 행복하죠. 저도 이제 창문을 열고 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제가 잠을 자면은 그 정한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제 집 주위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새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저귀는지요. 그 새소리에 제가 잠을 깨곤 합니다. 얼마나 새소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아름답게 만든 새들을 누가 먹이는 것도 아니고 입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천부께서 다 하신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몰래 떨어지는 일이었고 아,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요. 그분 몰래 아무도 머리 숙여 기도할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아시고 들으신다는 얘기죠.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흘러내리는 괴로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주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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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아침에 언덕에 이제 새소리만 들린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쫙 바라보니까 그 언덕에 이름 모를 꽃들과 아름다운 백합꽃이 그렇게 피어있는, 그래서 아침 이슬을 머금고 여러분들 아침에 나가보면 신선하죠. 예, 아침에 나가서 이슬을 내린 그 아침이 참 신선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나가서 차를 시동을 걸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잔디밭에 이슬이 쫙 내려 있고 온 세상이 깨끗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때 이슬 맞아서 생기를 머금고 있는 꽃들을 가리키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예. 그렇게 하시면서 이 어떤 사람들은 미술가들이 이 백합이나 꽃들을 예쁘게 그려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옛날에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솔거라는 화가가 이렇게 절의 벽인가 어딘가에 그려놨더니만 너무 그게 진짜 같아서 새가 와서 이렇게 부딪혀서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뭐 얼핏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은 좋은 화가들이 아름다운 꽃을 정말 진짜같이 그릴 수는 있지만은 아무리 잘 그리는 화가도 그 꽃들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생명은 불어넣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꽃들 하나하나도 정말로 아름답게 어떤 임금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죠. 솔로몬을 저희가 못 봤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그 몇 명의 그 후궁이 있었다고요? 빈과 후궁이 1,000명이었다고 그러죠. 예, 그 뭐 그 정도 될 정도면 이 땅의 영화라는 영화는 그가 지혜도 많았고, 예, 영화는 다 봤겠지만은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도 이 백합 한 송이만은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6장 30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어요? 다 입히신다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연계를 운행하시는 그러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적은 꽃과 참새 한 마리도 놀랍도록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참새나 백합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천연계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체에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여선생님 천체를 아주 연구하기를 좋아하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에 들은 것 같은데, 이 하늘의 이 천체를 운행하는 걸 보면은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밀키웨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밀키웨이, 한국말로는 뭐예요? 은하수라 그러죠. 은하수. 왜 은하수라 그럽니까? 은빛 강처럼 보인다고. 예, 은빛 강처럼 별들이 쫙 있다고 은하수라 그러고,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미리네라 그래요. 그걸 미리네라. 그런데 영어로는 그걸 밀키웨이라 그럽니다. 왜 밀키웨이라 그럴까요? 밀키웨이 말 그대로 하면은 그 애기들이 먹는 젖처럼 그 하늘의 별들이 뿌옇게 그렇게 쫙 보인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영어로 그걸 밀키웨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은하계의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이래요. 지름이 10만 광년. 여러분들 몇 살 사십니까? 100살도 잘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10만 년. 근데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렇게 빛이 빠른데 번쩍하면 7바퀴 반을 1초 하면 도는데, 그 속력으로 1년을 날아가야 그걸 1광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1광년인데 10만 광년이니까 그 빛이 10만 년을 날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우리 은하계 하나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겠지요. 자, 그런데 네이처라는 그 여러분들 그 천연 잡 그 매거진이 있죠. 네이처라는 천연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발표하는 네이처라는 잡지에 1996년에 이런 은하계, 이렇게 큰 은하계들이 몇 개 있다고 얘기하냐면 1200억 개가 있을 것이라고 1996년에 얘기했어요. 199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20, 한 몇 년 됐죠. 그 전에 허벌 망원경이나 다른 것들로 관측하니까 약 한 1200억 개가 은하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2016년에 미국의 노팅엄, 영국의 노팅엄 대학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2조 개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이 발견되기 전에는 한 1200억 개도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 숫자인데 실제로는 노팅엄, 영국의 노팅엄 대학에서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조 개 정도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많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은하수 이런 거 말고 은하계 안에 태양계,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만 몇 개가 있냐 하면은 4천억 개가 있어요. 태양계만. 별에는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는 거 잘 아시죠? 항성은 뭐냐 하면은 빛을 내는 게,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은 항성이에요. 태양 같은 게 4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4천억 개 정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 이 태양계가 얼마나 넓은지 제가 어디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보다 태양의 부피는 100만 배가 크대요. 지구 크기보다 부피가 태양이 100만 배가 크답니다. 이거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예, 상상이 안 되고 여러분들 그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뭐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 별들이 쫙 이렇게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는데 그 별들 중에 목성, 화성 다음에 있는 목성만 해도 우리 지구보다 1000배가 커요. 1000배. 예. 목성은 크기가 우리 지구보다 1000배나 크답니다. 자, 근데 이게 거리를 따져보면은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SUV, 스포츠 유틸리티 밴이라 그러죠. 우리가 SUV 그 이렇게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기름을 넣으면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하면은 잘 계산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기름값이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에서는 가스값이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기름값이라고 해야 돼. 이해를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스비가 10만 원, 100불이 아니고 10만 원이 든다고 계산했을 때 우리가 달까지 가면은 돈이 얼마가 나올 거예요? 가스비가 7,600만 원이 나온대요. 달까지 차를 타고 간다면은 가스비가 7,600만 원. 많죠. 7,600만 원이면 우리 미국 돈으로 하면 7만 불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그 다음에 지구 바로 다음에 있는 화성까지 가면은 가스비가 얼마 되냐 하면은 1,180억이 들어요. 180억 가스비만. 180억 원. 여러분들 화성까지 차 타고 가다가는 큰일 나겠죠. 180억 원. 그런데 그 다음에 목성까지 가려면 2,800억 원. 기름값으로 계산하면 이 태양계 하나만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태양계, 넓은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4천억 개가 있다는 거죠. 약. 그래서 우주의 이 넓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하게 해놓으셨습니까? 사고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돌아라 하는 그대로 정확하게 돌고 있고 태양이 빛을 발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발하고 있고 달도 너도 그리 해라 하는 대로 달도 제 소임을 달하지만은 우리만 꽃들도 아름답게 피고 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창조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구가 우리처럼 말을 안 듣는다면은 만약에 돌다가 좀 가까이 태양 가까이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태양 가까운 순서로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있어요. 금성. 금성은 비너스라 그러죠.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아침에 뜨는 새별들도 금성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 금성 정도로 우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성의 표면 온도는 평균적으로 453도에서 495도래요. 여러분들 100도도 견디지도 못할 것인데 우리가 한 지금 미국의 온도가 지금 요즘 지금 최근에 온도가 27도, 8도 한국 섭씨로 그 정도 됩니다. 한국도 제가 날씨를 이렇게 보니까 한 어떤 날은 더운 날은 27도, 8도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400도가 넘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아무 생존 못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성 정도로 좀 지구 다음에 그 다음에 화성이 있으니까 화성 정도로 뒤로 빽 해가지고 돌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추워진다 그럽니다. 화성에 낮 그 화성에도 적도가 있는데 태양을 받는 화성의 적도 온도는 낮에 한 25도 정도 된대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영하 85도로 떨어진대요. 그런데 화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63도예요. 여러분들 영하 10도, 20도는 이렇게 체험해 보셨겠지만은 63도, 80도 그렇게 하면 우리 살지 못하죠. 화성보다 조금 떨어져서 목성이나 토성, 해왕성까지 가면은 영하로 250도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참으로 놀랍도록 하나님은 이 천체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천체의 운행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은 이 천체를 운행하시는 이 놀라운 손길이 작은 새 한 마리, 아름다운 백합 꽃 하나, 또 이름도 모르는 들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만드시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보다도 더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말되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실체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백합의 꽃잎 위에 그대를 위한 기별을 불신과 이기심과 해로운 근심을 버릴 때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두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잎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해지면은 그 꽃잎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흘러 넘치는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께서 생애의 여정을 밝게 또 즐겁게 해주는 노래하는 새들과 피어나는 꽃들을 주시겠는가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꽃들과 새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여기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움 또 우리가 어떤 새들을 보면서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도록 그 장치들을 우리 주변에 모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봄이 되면 참 좋은 게 제가 사는 동네에는 꽃들이 참 많이 펴요. 그런데 저는 꽃들을 좀 남자인데도 꽃들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제가 어떤 계절이 되면 어떤 꽃이 어느 자리에서 필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그 꽃들을 기다립니다. 아, 이제 배꽃이 먼저, 제일 먼저는 이 대포데일, 그 수선화라는 노란 수선화가 저희 동네에 가득이에요. 수선화가 많이 피겠구나. 아, 참 예쁘겠다. 수선화가 필 점 해가지고 다시 배꽃이라는 꽃이 얼마나 팝콘을 모아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배꽃들이 피죠. 여러분들 집들에도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배꽃이 피고 또 배꽃이 지고 나면 능쿨들이 올라가서 보라색 향이 좋은 능쿨들을 피우게 되고 그게 또 필점에 더구드라는 이 한국에는 잘 없는 것인데 그 아주 큰 이런 벚꽃 같은 게 피기 시작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흰 더구드 옆에 핑크 더구드가 같이 피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가서 아침에 나갈 때도 그것을 보면서 아주 행복해하고 제가 저녁에 돌아서 집으로 올 때도 그 꽃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러한 계절이 제가 봄인데 아,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도 꽃이 많죠. 지금 이제 5월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꽃들이 거의 졌을 것 같고 진달래가 졌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그대를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고 새들을 보고 아름다운 날씨와 또 아름다운 천연의 모습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이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것들보다 더 이런 모든 천연계의 모든 것들보다 날 더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천년계 위에다 이처럼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놓은 것을 안다면은 그분께서 온갖 필요와 축복을 그대에게 주실 것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햇빛을 향하여 꽃잎을 펼치는 꽃들도 모두 별을 움직이시는 바로 그 법칙에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백합도 그렇게 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튤립이나 이 대포델, 수선화 같은 거는 아마 뿌리가 이렇게 이 몽우리진 뿌리 같은 그걸 구근이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피어 올라오죠. 그래서 한번 심어 놓으면은 해마다 거기에서 피어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게 해서 해놨다 그랬습니다. 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풍성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하신다. 꽃을 그처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기를 더없이 바라신다.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 꽃만 아름답게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이 꽃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좀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시 말해서 그 식물이 어떻게 어둡고 차갑고 어두운 땅에서 또 강바닥의 진흙에서 피어올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향기를 풍기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다. 누가 백합화에 그친 갈색 구근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비와 햇빛 속에서 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백합화와 같은 아름다움을 창조해 놓으셨고 우리도 이 꽃들만 아름답게 피어나라는 게 아니고 그 아주 진흙바닥에서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올라서 꽃을 이렇게 피우듯이 그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도 꽃들처럼 아름답게 어떻게 하라고요? 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부침바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은 비와 햇빛처럼 만일에게 주시는 무상의 축복이 되는 그분의 은혜의 봉사사업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도 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바치기만 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꽃의 아름다움처럼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전달해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세상에 있게 된 것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탐구하고 땅을 파고 집을 짓고 수고하고 길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으로서 사랑의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대를 아름다움으로 두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집 짓고 땅 갈고 사업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인생을 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자녀들로 하여금 꽃에서 교훈을 얻게 해라 그랬어요. 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면 좋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꽃과 나무와 새들과 또 천연계 가운데서 그러한 아름다움을 자꾸 하나님과 비교해서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어떻게 좀 가르칠까요?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킬까요? 이 말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정은과 들과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가서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읽도록 가르쳐주라. 하나님을 새와 꽃과 나무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하라. 자녀들로 하여금 온갖 즐겁고 아름다운 것에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리면 어릴수록 많은 곳으로 데리고 다니는 게 좋은데 특별히 뭐 막 로봇가 있는 그런 곳을 데리고 가는 것도 물론 흥미가 있겠죠. 많은 꽃이 많고 천연계 나무나 자연 가운데로 가서 그 나무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설명해 주고 또 그 꽃들의 색깔들과 만져보고 향기를 맡게 하는 그런 많은 자연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스스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여 그들도 신앙을 가지게 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들은 하나도 신앙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 보이는데 그 자녀가 신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신앙을 하는 모습이 너무 좋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하는 걸 자녀들에게 보이면은 그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님을 닮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갔다 와서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 사람들 비판하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그랬지? 아유, 그 사람은 뭐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와서? 아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교회에서도 짜증을 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있는 데서 했다 하면은 그 아이들은 신앙을 절대로 따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교회 갔다 오면은 저렇게 나쁜 소리를 하는구나. 그런 말들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아이가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거든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남들에 대한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안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비평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보이면은 아이들은 신앙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부모님이 맨날 앉아서 딴짓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공부 잘할까요? 어떤 미국에 아주 굉장히 제가 성함을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은 미국에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한 높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늘 그 아이들과 함께 책을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책을 보고 있으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자기들도 책을 꺼내와서 책을 보는 습관들이 길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 참 좋은 교육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아, 신앙은 즐거운 것이다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친절의 법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남을 칭찬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런 말들을 계속 듣는 아이들 또 아이들이 실수할 때가 있죠. 아이니까 실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말로 감싸주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좋은 신앙인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신앙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막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거든 먼저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먼저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라서 신앙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드러내면은 아이들이 여러분들 그 나무 속에 저희가 사는 데는 미국의 남부 지방이기 때문에 그 숲 속에 들어가면 능쿨들이 이렇게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그 신앙을 고사리 손 같은 신앙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붙들고 등굴처럼 타고 신앙이 올라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천년계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계속 얘기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을 모본을 보이고 여러분이 즐거워야 돼요. 행복한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지 부모님들이 다투거나 짜증을 내거나 싫은 말을 하거나 그럴 때는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 그 아침에 그 산상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환자였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까지도 아 이제 이분이 자기들이 지금 속박 가운데 로마의 속박 속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분이신가 또 그분들이 환자를 다 고치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분만 있으면 전쟁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치는 환자가 있으면 또 고쳐서 내보내서 전쟁할 수 있을 것이고 식량이 없으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보리떡 다섯 개만 있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식량을 마음대로 공급해 주실 것이고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환자들이었고 특별히 아주 지배받는 계층에 있는 하층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낮에 입었던 옷이 밤에 이불이 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담벌 신사들이었어요. 그 이렇게 치마처럼 둘렀던 그 옷이 낮에는 옷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걸로 이불을 삼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이분만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다? 아, 내가 우리가 이제 좀 저 로마의 휘황찬란한 비단 옷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열망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장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처럼 되었으며 따뜻한 사랑으로 당신의 피조물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지적을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딴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되었고 또 그들이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주관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의와 나라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물질적인 축복 또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 되는 이런 것들 뿐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중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살게 두지는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당신을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최선으로 삼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의의를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는 사업에 종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저런 사업을 해도 될까 하는 사업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파는 그러한 사업을 비즈니스를 계속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고 섬긴다고, 또 자기의 직원들은 안식일에 문을 닫지 않고 사업하라고 만들어 놓고 자기는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은 앞으로 그런 직업을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런 직업들을 구하지 말고 또 오락에 빠져서도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만사를 아버지의 뜻에 맡김으로써 모든 세밀한 점에서까지 생애를 고상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루를 지내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기록하기 전 아침에도 뭘 하셨다고요? 밤새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받으시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침에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 습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영혼이라도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돌아오면 영원한 팔로 감싸 안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산에서 나는 보석들은 없어질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7절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54장 10절에는 산들은 떠나가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 초청하는 음성에 응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어디 갈 거예요?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곳에서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생명과일을 열고 있는 생명강가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에요. 그날을 바라는 자들은 먼저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하찮은 생각에서 좀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분께 바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내일을 위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대를 종으로 삼으신 그분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아신다. 미래의 사건들이 비록 그대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그분의 눈에는 환히 다 보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짐을 스스로 지고 그분의 도움 없이 나의 생각, 나의 머리로 하나님의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책임을 우리가 짐으로서 사실상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위험과 실패를 예측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이고 어떻게 어려움이 당할 것이고 하는 것들을 예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을 때는 우리가 장래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부모를 의뢰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일을 오늘 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물론 내일도 계획해야 되고 1년 뒤도 계획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러나 그 한날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맨날 내일을 걱정하고 모레를 걱정해요. 일을 안 하니까. 예,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분은 만나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하루에 썰 양만큼.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많이 거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지만은 가지고 와서 보면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았다고요. 예, 같이 다 넉넉한. 어떤 사람이 혹 많이 거둬서 남겨놓으면은 썩었다 그랬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도 아침마다 그날에 필요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비단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우리 주님 만나기를 힘쓰면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우리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날 영적 양식을 먹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만나를 구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한날뿐이며 이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을 잘 지내면은 지나가면은 멋있는 과거가 되죠. 그런데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은 또 내일 오는 그 미래가 희망찬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기르어야 될 것입니다. 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30장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안연히 처한다는 것은 조용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힘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면은 그리스도의 멍에 곧 우리 주님께서 메어주는 그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은 모든 우리 입에서 불평이 없어질 것이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될 것이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도 다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근심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근심이냐면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이 땅에 집 짓고 밭 갈고 나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하루를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기고 버려야 할 모든 죄를 주님의 능력으로 다 회개하고 버려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굴복한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를 접어두시고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입고 생활하는 염려들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 그래서요. 생활의 염려를 접어두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하늘의 분위기를 풍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보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이제 이 대쟁투의 마지막에 이 땅의 정인들을 찾으실 때 우리가 14만 4천으로 하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옵기를 사랑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